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1편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시편 121편 897페이지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1편 오늘 살피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6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절부터 살폈으니 1절부터 6절까지 쭉 그냥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계속 살펴온 시편 21편에 계속되는 내용을 오늘도 이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다섯 번에 걸쳐서 살폈었죠. 이 시편 121편은 너무 익숙한 말씀이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표현들이어서 우리가 그냥 듣기 좋은 말씀이다라고 하고 들을 때 좋은 것 있잖아요. 들을 때 잠시 마음에 좀 유익하고 감동받고 그냥 그것으로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앞선 말씀들에서 말했다시피 이 시편 121편의 내용은 우리들의 인생 여정, 특히 믿음의 순례길을 가는 데서 항상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국면에서 붙들어야 할 그런 내용들,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이 땅을 살면서 곧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우리들은 모두 도움의 손길을 찾게 됩니다. 그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시인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묻게 되고 그런 도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결국 그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결국 구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도움은 단순히 다급한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도움이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경험하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 시인은 3절 이하에서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졸지 않고 나를 지키시는 분으로 계셔서 도우신다라고. 특히 그렇게 지키시는 것을 자기 백성 공동체, 바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으로 말해가면서 자기 백성 공동체를 지키시는 것 속에서 우리 각각을 졸지 않고 항상 깨어 계셔서 지키시는 분으로 도우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그리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예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가장 최근에 살폈던 5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땡볕이 내리쬐는 것과 같은 우리들의 삶의 여정 순례길에서 우리 각각의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이 되심으로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내용들이 이제 은유적으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좀 낭만적으로 그냥 대충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내용들은 이 팔레스틴 땅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들에게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런 너무 도움이 절실한 게 그분의 그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 실제로 그분이 그런 그늘이 되시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지금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도움은 다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되는 도움의 실체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도우셔서 이렇게 순례길을 가도록 지키시는 분으로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묻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을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순례길에서 알고 믿고 확인하고 경험할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을 실제로 알고 확인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신앙의 여정 속에 삶을 살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심으로 도우시는 것을 알고 믿고 경험하느냐는 것이. 제가 이런 내용들을 얘기할 때, 그리고 어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항상 얘기하지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사실을 이렇게 너무 종교적으로 이렇게 어느 종교를 가도 그 종교에서 기대하는 종교성에 의해서 그 신을 믿든 어떤 신앙이든 자기들이 종교성에 의해서 기대하는 어떤 것을 그냥 기독교라는 내용으로서 막연히 기대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오늘 이 교회 다니는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있는 것으로 얼마나 알고 확인하느냐라는 문제를 우리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확인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상적인 신자가 아닌 거죠. 기독교라는 종교를 그냥 겉으로 지금 하는 것이지 실제 기독교에서 말은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삶에서 보고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니죠, 그분을. 자, 지금 이 시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나를 지키심으로 도우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우시고 계신다. 자, 그런데 시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내용 본문에서 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심으로 도우시는 더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8절까지 그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본문 6절에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선 시간에 살핀 5절과 연결해서 봐야 할 말씀입니다만 지난 시간에 앞선 시간에 제가 내용이 길어져서 5절만 살피고 이것까지 하지 않았는데 그것에 연결해서 이 시간에서 다시 상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5절에서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그를 믿는 우리를 그를 향해 눈을 들어서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그늘이 되셔서 결국 우리를 지키시는 분으로서 우리들 각각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덧붙여서 땡볕이 내리쬐는 그런 삶의 조건에서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시는 그 내용에 연결해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하게 하지 않도록 지키시며 도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 또한 이제 우리들의 인생, 특히 이제 순례길을 가는 가운데서 우리들이 대면해야 하는 낮의 해와 밤의 달로 인한 상함과 해함 속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상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지키신다라는 내용을 연결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해야 할 말은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말하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죠.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상함입니다. 본문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을 우리의 인생, 곧 순례길의 배경 또는 조건이 어떠한지를 지금 말하면서 이것에서 보호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이것을 말하면서 상함과 해함을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를 상하게 하는 상하게 하고 해야 하는 것이 있는 이 순례길이 일단 또 이 말씀에서도 기저에 있는 거죠.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상하게 하고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순례길의 조건이에요. 우리들의 인생 조건입니다. 밤낮 언제든지. 이미 5절에서 그늘을 필요로 하는 땡볕과 같은 삶의 현실을 말했습니다만 여기서도 낮의 해와 밤의 달을 통해서 상암과 해암이 있는 삶의 현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우리 모두 이제 그런 삶의 조건과 현실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온 세월을 보고 또 현재의 삶의 조건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정말 우리를 상하게 하고 해할 위험들이 밤낮이라는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그런 것을 항상 보면서 살아가고 있죠. 어떤 때는 아예 우리를 상하게 하고 해하는 일들이 막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심지어 겹쳐서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느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에서 이 시인은 눈을 들어 하나님께 향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얻는 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실제 내용을 그 조건에서의 하나님의 도움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도움이라고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에 상함이 있는 그 조건에서 상하지 않도록 도우셔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듣기 좋은 말로서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순례길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 시편 앞부분을 얘기하면서도 이 말을 자꾸 강조했는데요. 우리의 순례길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함과 해암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지키시는 그 특별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상하게 할 것들로 널려 있는 조건에서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의 지키심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도움, 지키심을 여러분들은 삶에서 보고 경험하십니까? 저는 문득문득 뭐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그렇고 어떤 또 지나다 걸어가다가도 그렇고 혼자 골똘하게 뭔가를 생각하다가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들 중에는 지나온 전 삶에 참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것도 떠오르기도 하지만은 제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위험 그리고 나를 상하게 하여서 쓰러지게 만들 그런 위험들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이렇게 지키셨다는, 보호하셨고 도우셨다는 것이 이게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그 순간, 그 일들, 그 상황들. 만약에 그때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참 그걸 지나게 하시고 거기서 나를 건지셨던 그런 일들이 제 인생에 반드시 어려서부터 다 기억이 남아요. 그런 것들은 더 특별히 일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또 사건적으로 기억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수시로 떠오릅니다. 우리는 시인이 여기 시인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낮의 해와 밤의 달로 상함과 해함을 이렇게 말한 것을 조금 더 이게 과연 이게 뭘 말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하고 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사람은 일교차를 이 팔레스타인 땅에 가장 피부 일차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이제 일교차라겠죠. 더위와 추위로 인한 상함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서 내포해서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언급한 이 내용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낮의 해,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하고 해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해와 달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해와 달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우리들이 꼭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조건에서, 삶의 조건에서.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에요. 창조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이 처음에 그걸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선하게 창조하시고 좋다고 하신 것이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처음에 선하다고, 보기 좋다고 하신 것이 왜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있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있게 된 것이죠.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써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것처럼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 피조세계가 저주를 받아요. 거기 진술상으로는 땅이 저주를 받아 우리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질서의 파괴를 얘기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피조세계가 인간의 아래서 굴복하는 그런 조건에서 질서 속에 있는 조건이 이제는 오히려 상하는 조건이 가시와 또 엉겅퀴를 내는 조건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있게 된 것이죠. 그 아름답고 이 유익한 게 있어야 할 해와 이 피조세계 해와 달조차도 우리에게 상하게 하는 그런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를 상하게 하고 해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아서 인간에게 굴복하며 유익만 주어오는 것이 아닌 이 상함은 다 그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원래가 이런 조건, 현재 이런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상하고 해하는 이 삶의 조건은 모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죠.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정확히 말했죠.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 거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허무한 데 굴복하며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탄식한다 그러죠.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피조세계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므로 낮의 해와 밤의 달로 인해서 이 세상은 상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자연현상,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이런 상황들이 이 자연 조건 속에, 해와 달의 조건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표현 중에서 먼저 해로 인한 상함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로 인한 상함을 아시죠? 해가 빛과 열을 통해서 유익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 많은 이 전자파의 모든 가시광선, 비가시광선 이런 것들을 내면서 나름의 어떤 유익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또한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거기에 같이 지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지금의 현재 조건에서 이 해로 인해서 우리가 일사병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가 좀 이게 위도상에 좀 있어서 좀 덜합니다만 호주 같은 데는 호주에서 가장 많은 암이 피부암입니다. 피부암에도 걸리는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우리들이 뭐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이 쓰러지고 뭐 이런 열사병도 걸리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우리가 이 현재 이 사회적으로 아니 지구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여러분 바닷물의 적도 근처에서부터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여름만 되면 이 온도 상승이 바로 일본 밑에까지 오키나와 지역 거기까지도 온도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번 여름에도 제주도 거기까지도 동해 지역까지도 온도가 30도까지 바닷물에 올라갔습니다. 27도, 28도, 29도 바다 온도가 그 정도 되면 그때부터 태풍이 만들어질 온도라고 하잖아요. 그럼 30도가 되면 이 열기가 태풍이 더 힘을 계속 수분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사이즈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바다 온도가 높을수록 이 태풍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수분을 더 계속 흡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무슨 미국에도 큰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뉴욕에 몇십 명이 죽고. 이 바닷물의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생각 못할 일이에요. 우리 태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재산 상실, 재산도 많이 잃게 되고 농작물에 피해를 입고 또 어떤 때는 비도 안 오고 너무 이 땡볕에 의해서 이 농작물이 다 말라가지고 기근해가지고 아프리카 지역 같은 데는 기근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해로 인한 상함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인이 시인의 삶의 배경에는 이게 물리적으로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순례길을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해를 생각하게 되면 그들의 입장에 생각하면 일사병으로 쓰러지고 결국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죠. 그래서 그들의 상함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 해로 인한 상함이 이들에게는 가벼운 게 아니었죠. 이런 해의 상함에 대한 경험적 공감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이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 중에는 해를 처벌과 복수의 신으로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 해를 신으로 바로라는 그런 이름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파라오에게 할 때. 이게 다 해를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근동지방 사람들이 이 해를 갖다가 신 개념을 부여할 때 처벌과 복수의 신이라는 이런 개념을 삽입해가지고 그런 신 개념을 넣어서 해를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처벌과 복수의 신으로 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까? 이 해로 인한 상함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모두 본다는 거죠. 모두 보고 알아서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해 아래서 범하는 것이고 해는 그것들을 다 알아서 그렇게 그들에게 처벌과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었을 때는 해가 그렇게 그 죄를 다 보고 파악해가지고 처벌해가지고 복수해서 죽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에 의한 상함, 특히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해가 이런 처벌과 복수의 신으로서 했다라는 생각이 고대 근동 사람들의 의식 속에 만연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지식, 정보는 물론 이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결국 근동 사람들은 이 해 상함에 대해서 이제 깊이 경험적으로 이제 공감은 하고 있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를 신으로 섬기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이스라엘 멸망 빗자락이나 이런 성신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들이 해를 신으로 섬기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해의 상함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알고 공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여기 시인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일상 속에서 매우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이 해가 이 상하는 일이 있는 그런 조건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하시는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다. 그런 조건에서 상하지 않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지키시는 분으로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을 써서. 자, 그러면은, 밤의 달로 해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아까는 앞에 해로 상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밤의 달로 해한다고 할 때는 뭘 말할 것 같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이 밤의 달은 우리 옛날부터 이태계나 뭐 이런 사람들, 옛날 사람들, 중국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달에 대해서 뭐 운치 있게 생각하고 막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양 뭐 이런 거 하면서 또 부정적인 것도 막 음이라고 하면서 이런 걸 우리도 또 그런 내용을 이 달과 연관해서 말하기도 하는데 이 본문의 시인은 우리를 해하는 것으로 일단 이 달을 여기서 연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무언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단 이 달 또한 타락으로 인해서 상하게 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여기서 봐야 되겠죠. 그런 연결성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뭘까 그런 것들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달이 뜨는 시간대는 일단 우리가 낮의 더위에 비해서 큰 일교차가 있기 때문에 추위를 느끼는 뭐 시간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밤의 어둠은 팔레스타인에서 그 뭐 어디를 어디 어떤 조건에서든 이 밤하면 달이 뜨는 이 밤하면은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아가서 3장에서도 말하다시피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임에도 밤의 두려움으로 각기 허리에 칼을 쳤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밤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밤하면 밤의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 거죠. 왜? 밤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위험과 해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보이지 않게 감추인 채 은밀하게 어떤 그런 일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은 밤을 죽음이 가까이 이르는 시간으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노리는 자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으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시편 91편 기자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밤에 죽음의 그런 기운이 도는 것으로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밤은 낮보다 위험의 요소가 우리들의 세상에서 똑같이 더 많죠. 그래서 강력 범죄들도 밤에 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그런 밤의 해함을 앞에 해에 대비해서 달과 달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의 해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밤에 있는 해함뿐만 아니라 밤에 달의 해함을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달의 해암으로 말한다면 이게 뭘 말할까요? 사실 이것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달하고 인해서 달도 해암을 물리적으로 어떤 걸 준다라는 것까지는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 것을 일일이 다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학자들이 근동 사람들의 정신세계, 그들에게 있는 이 얘기, 달과 연관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좀 잠깐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근동 사람들이 달을 생각할 때 이 달을 질병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그들의 풍토가 있어요. 그들의 신화적인 생각이죠. 그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달을 질병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시인이 그런 근동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했는지는 몰라도 우리들이 달에 대해서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나 또 어떤 사상을 대입해서 스스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한다면 이 시인은 그런 것조차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 포함해서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더불어서 얘기를 하자면 근동 사람들이 달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이 상함은 달의 질병과 연결지어서 말하는데 특별히 이게 정신적 질병으로 많이 연결시켜서 이들이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이들이 썼던 그런 사상이 이게 단어 언어에 이렇게 그대로 묻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근동 사람들이 이렇게 달빛이 질병을 일으키되 특히 정신적인 질병을 일으킨다고 생각했던 것이 단어에 반영된 어떤 흔적을 하나 얘기하자면 이제 라틴어의 이제 그쪽에 다 연결돼서 결국 발전해서 나타난 거죠. 이 라틴어의 정신 이상자라는 이런 단어에 뭐 제가 굳이 라틴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라틴어의 단어 말에는 달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달이란 단어를 포함하여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달이란 단어에서 연관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 이상자인데 왜 달이란 단어를 써서 쓴 겁니까? 그런 연결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특히 정신적인 해암을 일으킨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인 질병을 일으킨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것이 달과 연관되어서 오늘날의 영어에도 이게 미친이라는 형용사 의미 중에 문스트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문스트럭이라는 합성어죠. 문과 스트라이크의 합성어가 됩니다만 문스트럭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미친이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는 좋아서 미친 쪽으로 이 단어가 바뀌었습니다만은 옛날 고대 언어에서 이 영어도 쓸 때는 문스트럭을 붙였을 때는 미친이 부정적으로도 이렇게 미친 의미로도 썼던 것입니다. 거기에 달이 들어갔어요. 왜 미친이라는 말을 쓰는데 달이 들어갑니까? 문이라고 들어갔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서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언급된 이 간질이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에도 달을 뜻하는 헬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간질이 걸렸는데 왜 거기 달이란 단어를 포함해가지고 단어를 만든 겁니까? 간질이 달과 연관되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대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달을 그렇게 계속 부정적으로 해요. 질병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경향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이 언어를 보면 달이라는 말과 질병이, 특별히 정신적인 질병이 연결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타락으로 인해서 달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생긴 어떤 부정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만 밤의 달로 인한 이 상함을 생각으로 하든 뭐 이렇게 신화적으로 생각해서 막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달을 하면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든 우리가 옛날에도 보면 무슨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밤에 무슨 뭐 사람 늑대가 사람이 되고 사람이 늑대가 되고 뭐가 밤에 뭔 일이 난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동양 사상에도 음이 얘기하면서 많은 이런 얘기 부정적인 얘기 꺼내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밤에 달로 인한 상함을 부정적인 것을 어떤 생각으로 가졌던 실제 경험으로 그런 걸 갔던 간에 이 시인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밤의 달이 비추는 시간에 있게 되는 해암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해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지키신다는 거죠. 미신적인 생각이 못 이루어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실제로 상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것이 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지키신다는 거죠. 저는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신적인 얘기들 속에서 부정적인 것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이런 미신적인 부정적인 말, 뭐 문턱을 밟지 마라, 뭐 무슨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문턱을 밟지 마라. 막 귀신이 어떻고 어떻고 뭐가 재수가 없네네. 뭐 하여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토속신앙이 샤머니즘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뭐가 재수가 없고 뭐가 있고 뭐 이사 날 때도 손 없는 날 무슨 날인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람들은 오히려 그날이 비싸니까 그런 거 없는 날을 한다 오히려. 응? 혜택을 오히려 받는데. 하여튼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무슨 산당이라든가 어디 가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푸닥거리 구슬을 하고 나서 거기다 막 차려놓은 자리가 있어. 지나다 보면은요 그런 것을 본다든가 또 절간에 들어가 보면 이게 지옥에 지키는 뭐 사자상들이 상 뿔달리 이런 그림 같은 거 그런 거 있거나 뭐 또 심지어 뭐 부적 같은 걸 집에다 붙여 있는 거 어떤 집에서 보거나 막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막 위축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막 그러고 그렇게 해요. 응? 무서워합니다. 우리 아내도 그러더라고 이번에 나하고 같이 걸어가다 그런 것이 봤는데 아 징그럽다 무섭다면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왜 저게 무섭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그런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적도 못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적되는 거 되게 두려워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주로 갖다 떼어주죠. 아무것도 아닌 종이라고 찢어버리죠. 이 사람들은 그것도 못 됩니다. 어떤 항아리에 뭘 불상 이런 거 담아놓은 거 이런 것도 스스로 못 치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런 역사가 귀신에 의해서 장난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해야지 않도록 도우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이 달과 연결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일상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막 속상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하고 막 이럴 때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굳이 정신적인 질병은 아니어도 정신적으로 힘들고 내 자신을 지탱하기 힘든 것을 겪으면서 밤에 달을 맞아요. 밤이 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조건에서도 이 본문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밤의 달이 우리를 해하는 조건에 있다 해도 또 밤의 달에 비치는 시간과 공간, 달이 비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은 눈을 들어 자기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주의 백성들에게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있는 실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삶 속에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여기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는 말 속에는 해와 달, 낮과 밤으로 표현하여서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시간, 또 모든 삶의 조건, 곧 낮 시간이든 밤 시간이든 그 모든 시간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상하게 하고 해야 하는 모든 것에서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로 향하는 자를 도우시며 지키신다는 거죠. 여기 상하다는 말은 흔히 군사적인 배경에서 사용된 말이에요. 치다, 공격하다 이런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믿음의 여정, 믿음으로 살면서 순례길 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적극적으로 상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또 내포합니다. 실제로 보면 베드로에서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우리를 삼킨다고 그래요. 삼킬자를 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공격을 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례길에는 그런 것이 있죠. 우리 인생 속에서 상할 일은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도 있지만은 질병 같은 것으로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것들로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무엇으로 인해서든 사단은 그런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라도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는 우리를 향한 공격자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시인이 말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치고 공격하고 공격하는 그런 상황과 해함이 있는 조건에서 결국은 그것들이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도우심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본문의 시인은 그것을 우리들이 실천적으로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께로 향하여 도움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으로서 상하게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사무치게 알고 확신해야 할 것은 우리를 상하게 하고 해야 하는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천적으로 보면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나 자주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들에 바로 그런 환경과 문제에 빼앗깁니다. 우리들의 경험적으로 보면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현재 시제로 직면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주는 상함의 조건이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그것 이상을 못 봐요. 종종.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시편 기자의 행동과 확신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눈을 들어 자신을 도울 하나님을 본물로써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걸 알고 확신했어요. 바로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그 조건 속에 자신을 도우시며 지키신다는 것, 아니 그 하나님이 아예 자신을 지키시는 분으로 계신다는 것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로 향하는 자에게는, 그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시며 증거하십니다. 우리들이 사무치게 알고 확신할 사실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해하고 상하게 하는 환경이나 문제나 어떤 대상보다 우리에게 더욱 확실한 사실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셔서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이 안 믿어진다면, 아직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안 믿어지고 현실감 있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역사적인 증거를 좀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행하시고 보이신 증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있었던, 광야에서 그들에게 있었던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상함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났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실로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조건은 정말 낮의 해와 밤의 달에 상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해의 뜨거움과 밤의 추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짐승의 위협과 주변국의 위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조건에서 사람들은 생존의 위험을 느꼈고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광야를 계속한단 말이에요. 몇십 년을.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고 더 이상 소망도 없어 보여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의 해암이 있는 상황과 삶의 조건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의 반응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져. 너무 절망적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에겐 그런 광야의 조건보다 더 큰 사실, 더 확실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광야 40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에요. 바로 그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가나안으로 가기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도 그들에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가 졸지도 않고 항상 깨어 계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시적으로도 보여주셨어요. 바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그늘이 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면서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없는 땡볕에서 내리쬐는 것과 잠시라도 구름이 싹 덮이는 것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보호하는 구름을 친 겁니다. 분명 그들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들을 상하게 하고 해할 수 있는 조건에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조건에 있는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며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항상 있었던 것은 낮의 해와 밤의 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조건에서 그들이 상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활동이 있었어요.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활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광야 1세대들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주는 힘듦과 상함의 위험은 잘 보았지만, 그리고 그것에는 예민했지만, 그 가운데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매일같이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못 본 것처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삶 속에 항상 있는 것, 그의 말로 보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을 못 본 것이야죠. 못 보았어요.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십니까? 하나는 낮의 해와 밤의 달에 상함이 있는 현실, 그런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며 지키시는 하나님과 그의 활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밖에 못 봅니다. 첫 번째 것밖에 못 봐요. 그게 전부예요. 그가 아는 전부가 그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것이죠. 여러분이 두 가지를 같이 보십니까? 특히 나의 삶의 모든 것에, 모든 조건에 계신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지키시는 분으로 분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 조건에서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상함만 보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잘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 그들의 그들을 덮었던 이 구름 기둥과 밤에 그들을 둘러쌌던 불 기둥이 없었다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항상 있는 그것이 만약에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것을 자신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항상 있는 것이 내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어리석어서 항상 있는 것의 가치를 이것이 잠시라도 없어져 봐야 알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뿐만 아니라 물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마신 물이 없다면, 매일 그들에게 내려줬던 만나가 스톱된다면 어떻겠어요? 만일 그런 조건에 놓인다면 항상 있었던 것이 얼마나 귀한지, 매일 먹었던 만나가, 그리고 흔하게 자기들이 마셨던 물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얼마나 귀한지 절절하게 깨닫게 되겠죠.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 시인이 3절과 4절에서 여호와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말한 것을 너무 모릅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를 지키는 이야, 내가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라고 이렇게 말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잘 몰라요. 구름기둥이 사라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나, 물과 만나를 못 먹는 일이 생길 때나, 또 하나님의 지키심이 멈추심으로써 대적에게 패하거나 죽는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의 지키심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귀하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없어지고 나서야, 항상 있는 것이 약간 스톱됐을 때야 깨닫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판단하고 행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에 상함이 있는 나의 현실 상황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를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함께 봐야 됩니다. 그분의 활동을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더 크고 중함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누리는 것이 없어진 뒤에 그것의 가치를 깨닫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있는 것의 가치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이번에 이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절절하게 깨닫은 것 중에 하나가 항상 누렸던 삶의 조건의 가치 아닙니까?
마스크 벗고 그냥 자유롭게 모이고 살고 오고 싶을 때 오고 이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키시는 분으로 낮의 해와 낮의 해가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을, 이런 일이 내 인생 속에 신자의 순례길 속에 있다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보는 현실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 인생, 나의 신앙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항상 그런 분으로 계신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에 상함이 있는 현실보다도 그것이 더 귀하고 중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에서 그것은 사실이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 40년을 뒤돌아보면서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떡만 생각합니다. 이 현실만 생각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상함과 이 그런 것이 있는 현실만, 삶의 조건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은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떡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낮의 해와 밤의 달로 인한 우리의 상황과 상함의 위험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순례길에는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현재 시제로 계십니다. 낮과 밤,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 내가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시간 속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상함이 있는 삶의 조건에서, 그런 삶의 조건만이 아니라 나를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십니까? 그분을 보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는 사실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항상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살면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있듯이 그런 삶의 조건이 항상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으로 계시는 것을 보느냐는 것,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이 보낸 광야 40년 지나온 삶의 과정과 그 과정을 지나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을 회고하면서, 이전에도 인용했습니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32장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야곱으로 부르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기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홀로 하셨어요. 홀로 40년 그들을 호위하고 보호하고 지키면서 하신 겁니다. 그들이 본 광야 이상으로 이 하나님이 40년 내내 함께 있었습니다. 지키시는 분으로 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있는 사실이에요. 상함이 있는 광야의 조건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상함이 있는 조건에서 하나님이 홀로 우리를 지키시는 이로 계셔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40년 지나서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이에요. 아, 40년을 되돌아보니까 진짜 그러시네. 현재가 그걸 증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자신의 삶 속에서 보십니까?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의 조건에서도 이 사실을 보십니까? 혹시 이런 것이 내 현실에는 안 보인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낮의 해와 밤의 달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40년 끝에 가서까지 이렇게 결론을 말하듯이 우리 인생의 끝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그 순간 이 땅 지나고 저 땅 지나고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실이 우리의 존재와 삶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셔서 또 나를 지키신 이로 계셔서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끄신 겁니다. 이것을 알고 일상을 살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 순례길을 가는 것이에요. 이 시인이 깨달은 것입니다. 도움이 어디서 올까? 순례길을 가는데 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신자에게 있는 특별한 일이에요. 이 특별한 사실을 지키신 이로 계셔서 사하게 하지 않는 이 하나님을 보십시오. 낮의 해와 밤의 달 이상으로 기도합시다.